지난주에는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읽고 적대감 1번 첫 번째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사탄이 마음의 유혹을 인간에게 주고 죄악의 씨앗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대감 중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바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고 적대감을 적의를 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을 가졌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은 세 번째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피조물 간의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끝마무리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우리 결론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죄는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초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고 내가 눈이 헷가닥하고 돌아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먹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 하와가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슬쩍 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속에 있는 적대감과 오늘 이야기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적대감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 적대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적대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secondary hostility 하나님을 향해서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적대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제가 뒤가 자꾸 안 나와서 뒤돌아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먹었냐고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블레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런데 그 여자가 먹게 했어요. 내 아내가 나로 하여금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3장 가운데서 특별히 전체를 다 본다 할지라도 아담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회개합니다는 두 번째 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아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아마 그 후로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가 하시엔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7년을 있었어요. 7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다 태어났으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차는 한 대밖에 없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은, 남가주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아실 텐데, 사는 집은 토렌스고 그리고 교회는 하시엔다예요. 약 한 25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40분을 가야 되는 거리니까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처지를 아시고 중고차 한 대를 본인이 사셔서 저에게는 싸게 주셨어요. 1,000달러. 근데 이게 가서 팔려고 그러면 1,000달러 이상 되는 차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무슨 차게요? 포드의 크라운 빅토리아 8기통짜리 5000cc.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기름 붓고 다니는 차예요.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도 10달을 정말 잘 탔어요. 10달을 딱 타고 갔는데 마지막에 교회를 주일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엔진이 깨졌어요. 주일날 깨졌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 왜 그 차를 샀느냐, 그거 사면 안 된다, 기름값 많이 먹는다고 미리 사전 주입을 해놓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차가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 왜 목사님은 이런 차를 주셔가지고,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이 차인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차를 이제 그 옥션, 그러니까 정크샵에다가 팔았는데 3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달 동안 700달러 내고 탄 거니까 계산으로 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아담이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범죄를 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에요. 라면서 또다시 아담을 탓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아담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보세요. 아담은 하와에 대한 그런 적대감을 말로 표시했어요.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말로 했는데 그 말로 불평한 것이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픔을 낳았어요. 수많은 고통을 낳았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싸우고 있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곧바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벌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우리 알아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런 것을 또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밑에 있질 않았어요. 동등한 인권이었고 동등한 인격이었어요. 동등한 레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 그래도 가정인데 질서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여자야, 네가 뒤에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성운동, 여성의 인권을 뭐 신장한다, 여성 운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하게 불편하고 단순하게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니까 여성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문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부터 우리가 따져보아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므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가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동등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와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동등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J.B. Scott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처음에 창조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는 아주 아주 잔인한 주인에게 복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Eve will be subjected to a cruel master.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데요. master이 생겼어요. 주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착한 주인이 아니라 잔인한, cruel, 아주 잔인한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두 사람 이후에 되어지는 미래의 딸들에게 그대로 덧입혀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여자라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런 사단이 생긴 것은 결국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최소한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르게 회복이 되려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 아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해야 다른 결과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자와 남자 관계에서만 그렇게 발전되어진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나쁘게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는데 정복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컨트롤하고 레인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 다른 자연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다른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여자와 남자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이렇게 지배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생겼고 그래서 약자가 생겼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편찬할 때에 쓸 때에 전쟁사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강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우리 조선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조선에 있었던 조선의 역사, 고려사, 그리고 통일신라, 그리고 삼국시대를 여러분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중심은 뭐냐면 물론 고구려의 관점으로, 백제의 관점으로, 신라의 관점으로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만 결국에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누가 중심되는 역사인가 하면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약자는요, 그러면 정복을 당하는 거죠.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아주 극단적인 아주 radical한 무슬림들,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여자를 소유물로 가지고 있잖아요. 노예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노예가 있어요. 그 염전, 소금 하는데 사람 잡아다가 거기 갔다가 일 시켜 먹고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먹는 것은 먹다 남은 거 찌끄러기 주고 상한 밥을 먹게 하고 잠도 제대로 자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잠을 재우고 그게 노예잖아요. 정신이 약간 그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무조건 다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일시키고 돈 안 주고 그런 노예가 현대판 노예가 있고요. 전쟁 포로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사람들 사고 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도 휴먼 트래피킹, 이 인신매매가 보통 성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도 사실은 있어요. 정말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류 문화 속에 어두운 부분에 보면 아직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이것이 성경 밖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부터 하면 약 4,000년 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원전 2,100년 정도 되는, 아직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과 이제 흩어지게 됐잖아요. 분리하게 됐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의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연합국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합군이 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조공받아가고 사람들 끄집어가고 막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성주들이, 야, 맨날 우리 이렇게 당하고 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롯이에요. 롯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친하게 지나고 있는 부족의 족장들과 함께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자기 조카를 구출하고, 자기 조카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잡혀갔던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전쟁을 했는데 왜 포로로 데려갑니까? 이겼으면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가면 됐지. 노예로 삼으려고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자 그렇게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그 소위 별명이 있는데 공의의 선지자, 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출신은 유다 출신이지만 이렇게 강원도 바위골, 이렇게 감자바위 이런 데처럼 하여튼 시골에서 살던 사람인데, 나무를 딱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각색한 겁니다. 나무를 딱 해갖고 개나리 보찜하듯이 지게를 딱 지고 장날이 섰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장날이 서서 그래서 물건 팔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되어지는 그 못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선지 활동을 하는데 그 일장에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다메섹 족속, 가사 족속, 그러니까 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 그리고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고하고 있는 면이 1장과 2장 초반부까지 쭉 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성읍이 불이 타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던집시다. 성경은 아니 뭐 이렇게 쓸 게 없어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전쟁 치르는 모습, 인간이 포로가 되어지고 잡혀가고 이런 얘기를 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됐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되어지는 종말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들끼리 싸울 것이고 전쟁에 전쟁 소문이 나고 난리에 난리 소문이 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아, 우리가 죄인 맞대니까요. 안다니까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써야 되느냐고요. 이제 그만 좀 써도 되지 않나요?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뭐 윤리, 도덕, 역사,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속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그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구속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은 사실은 보통의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 정도로까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필요 없게 돼요. 내가 뭐 굳이 그 정도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이야기, 잡혀가는 이야기,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던 결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성경이 두 개의 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의 축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은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아내는 다르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자식 믿고 산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 어리석은 거 하지 마세요. 자식 믿지도 마세요. 저 뒤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 자식 믿지 마세요. 그럼 부모는 믿어요? 아니요,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어떤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한 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다른 편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 점 없고 흠 없고 죄 없이 완전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희생제물, 화목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의 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 일곱 개의 인을 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그 다음에 뭐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뭐 북미 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남북 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목표는 딱 하나죠. 평화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야기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평화. 그래서 평화협상, 뭐 협정, 평화조약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조약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북 간의 평화협상을 맺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평화협정을 맺었던 그 평화협정이 100년 간 게 없어요. 다 일시적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이 안 맞으면 깨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6절에서 7절에는 네 번째 인이 떼실 때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 다음 뭐라고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 믿을 것도 안 돼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믿으세요. 자녀를 신뢰해 주세요. 구원에 관한 한 자녀를 믿을 수도 없고요. 부모를 믿을 수도 없고요. 돈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요. 건강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의 권력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얘기해 볼까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 인간 사회에서 혐오스럽고 증오가 나타나고 대법원 판사,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목을 해서 지금 후보가 생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마지막 하기 전에 지금 온갖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온갖 소문이 무성하고 나와서 증인을 내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증오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혐오가 담겨져 있고 누가 옳은지 누가 나쁜지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이미 양쪽 가정은 파탄 날 대로 파탄 당하고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고 아파져야 되고 그러냐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을 하고 아니 자기 집 앞에 자동차를 밤새 세워놨다고 그게 화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동차 주인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찌르는 건 또 뭐냐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완벽한 절망임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그 창세기 15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고 외치셨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지금 행복하든지 나의 현실이 지금 비참하든지 행복과 비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슴 속에 십자가로 각인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